세계 뉴스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야외 기동훈련 없이 지휘소 훈련 방식으로 8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은 코로나 상황과 전투 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3월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의 핵심인 미래 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즉 FOC 검증은 이번 훈련 때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다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 작전 예행 연습을 일부 포함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미국과 한국 당국이 FOC 검증 연습을 일단 하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하는 쪽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을 2년 10개월째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법안이 6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50표 대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표결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이 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모든 것이 이런 고통을 덜어주고 국가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며 우리를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이 법안이 코로나 백신 생산과 배포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주 300달러의 실업급여를 9월 6일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하원은 오는 9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협력에 관해 불합리한 제한을 가능한 빨리 제거하고 기후변화 등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중 관계에 대해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특히 양측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규정이며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므로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은 모두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면서 타국 내정에 간섭해 세계 혼란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면서 미국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계속 불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솔직한 소통을 통해 전략적 오판을 막고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왕이 부장은 강조했습니다. 또 홍콩과 타이완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라며 또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공개한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서 중국에 대해 경제와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열리긴 국제 체계에 계속해서 도전할 잠재력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다음 주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리 특사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과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특사의 이번 유럽 방문은 오는 4월 22일부터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유럽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이번 방문에서 영국과 유럽연합, 프랑스 측의 기후변화 관련 대표들과 만나 회동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케리 특사의 이번 순방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진전과 조율을 위해 일부 중요한 대면 회의가 필요하다며 방문 기간 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모두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이크 셀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동북아 방역협력체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활동에 우려를 표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핵활동 징후가 포착이 됐는지, 뭐 새삼스러운 게 있는지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힌 게 있습니까? 예,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난 1일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에서 라파엘 글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예.
평양 인근의 강선 지역에서 핵 관련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지난해 말에 이 시설에 냉각수 시설 시험이 있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실험용 경수로 내부 공사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입니다.
네.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밖에도 그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화력발전소를 북한이 운영하는 정황이 있다. 이런 보고도 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핵활동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여기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국장인 마이클 스튜드먼 해군 소장의 말을 잠깐 들어보죠.
If that is true, then that could put us into a different level of tension with Korea here going into.
스튜드먼 국장은 국제 안보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연료 재처리에 관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올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한층 격화시키는 사안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 국무부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다 이렇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미국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보도된 그 북한의 핵활동 움직임이 모두 이제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영변의 그 방사화학실 관련 시설 그 근처에 있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평양 인근 영변에서도 멀지 않은 곳인데요. 강선에서 모종의 핵활동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용덕동이라는 곳에서 핵시설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은폐용 구조물을 세웠다 이런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시기적으로 볼 때요.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대북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이제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재검토가 이제 그 언제 끝날지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한 6개월 정도 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시간이 북한으로서는 급하다 이런 그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의 그 경제난이 워낙 심해서 그야말로 한두 달을 기다리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빨리 어쨌든 이런 재검토를 끝내고 협상을 하자 일종의 이런 그 무언의 그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영변의 이제 방사화학 시설 이곳에 이제 그 재처리 시설인데요. 거기에 이제 연기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곳은 그 5메가와트 그 원전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그 재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현재 그 주된 그 원자폭탄 재료는 플루토늄이 아니라 농축우라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어떤 그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것이 이제 북한의 주된 활동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 플루토늄을 재가동하지 않고 또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플루토늄 말고도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재가할 이유가 없는데 그 관련 시설에서 지금 연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아마 이것은 본격적으로 무슨 지금 핵실험을 한다든가 미사일을 쏜다든가 이런 도발이 아니라 북한도 미국이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북한을 24시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빨리 재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핵활동을 재개해서 모종의 도발을 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더 사태가 커지기 전에 협상으로 하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핵무기 보관 장소로 보이는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 시설 입구에 구조물을 세웠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정리 좀 해주시오. CNN 방송이 한 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 용덕동 핵시설에 지하 터널 입구를 가리려고 하는 목적일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라면서 예.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 말하자면 분석을 활용해서 CNN 방송이 보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방송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목적이 뭐 뚜렷하게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지금 그 이 보도의 전제는 북한이 그 용덕동에 이제 핵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이.
네.
그런데 이 입구를 가린다고 하면은 그것으로서 북한의 핵무기를 말하자면 은폐하는 게 되는지 그거 자체가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네. 보니까 북한이 사실 몇 개의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입구를 가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쨌든 핵무기 물량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전제가 좀 많이 있고요. 다만 추정을 하는 것이고 앞서서 IAEA 사무총장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동안에 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핵시설에서 뭔가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뭔가 지금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은근히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에 과시하고 이를 통해서 협상을 압박하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상원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HR 맥메스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그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인물인데요. 그 아시겠지만 그 군 장성 출신이고 상당히 그 강직한 인물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맥메스터는 벌써 이제 은퇴를 했지만 2일날 그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미국의 이제 군사 안보 전략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서면 답변한 것이 이제 알려진 그런 내용인데요.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맥메스터가 가장 강조한 것은 그 최대 압박 전략입니다. 최대 압박 전략이란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대표적인 그 대북 전략인데요. 맥메스터는 이날 그 서면 답변을 통해서 대북 압박의 강도가 계속 강해야 된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거나 지금 그 핵을 보유하려는 핵 국가가 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만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늦추거나 그 압박의 강도를 늦추면은 북한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핵 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하려면은 늦은 예선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대북 압박을 계속 강해야 된다. 이 점을 그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한 것은 북한은 이제 과거에도 몇 번씩 그 우리가 그야말로 방어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지 외국에 이제 수출하거나 이것을 판매할 그런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맥메스터는 이날 북한의 그 핵확산 관련해서 그 중동의 사례를 그 언급을 했습니다. 2007년에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의 그 비밀 핵시설을 공격해 이제 파괴했는데 이 핵시설이 바로 북한이 그 시리아에 판매한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말 이런 것보다는 역시 행동을 통해서 미국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은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잠정 국가 안보 전략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초점은 뭐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초점은 사실 러시아는 아니고요. 중국, 유일하게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 드러나고 있는 특징적인 점은요. 그 중국이 거의 유일한 그 경쟁 상대로서 미국의 모든 대외 외교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말씀하신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서도 나타나 있고요. 바로 같은 날 3일이었죠.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에서 외교안보정책 관련 연설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중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일하게 중국만이 지역 국가로서는 그 미국의 외교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침에서 중국에 대한 그 묘사를 보면은 중국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서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체계에 계속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얘기에서처럼 그 인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압을 하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또 권위주의적인 내부 공산당 체제로서 이런 것들을 그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은 지금 현재 대북정책도 그렇고 재검토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행정 각 부처가 정책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지침에 따라서 외교 안보 정책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 중간 말하자면 그 정책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 전 정무차관이 3일 상원 인준청문회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국무부에서 일을 해온 전문가로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웬디 셔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 그 클링턴 행정부 시절에 이제 대북정책 조정관을 해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담당을 했었고요. 또 평양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성장한 그 지식이 있고요.
예.
또 그 뒤로 그 이란 핵 협상에서도 상당히 관여를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으로 다시 이제 복귀한 그런 인물인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방안을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 의원들이 북한의 이제 비핵화가 큰 관심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웬디 셔먼은 지금 현재 그거 관련해서 대북정책 재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대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대북정책 재검토에 따르면은 그거를 뭐 이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역시 그 한국, 일본과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효율적인 대북제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컨더리 그 보이콧이라든가 그런 효율적인 그 대북 제재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미 국무부의 성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3일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도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의 핵심 말하자면 대상은 중국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도 결국은 우선적으로는 물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처도 있지만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 공조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 일본보다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영내에서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을 가능성이 무엇보다 더 우려된다. 북한 핵 문제만큼이나 우려된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 나라의 빈틈없는 조율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한 부분인데요. 성김 차관보 대행이 다시 이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관계뿐 아니라 동맹들 사이에 관계 강화에도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과 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동맹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고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는 이 중국의 부상에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일본, 한국 이렇게 같이 묶어서 흔히 삼각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삼각공조를 통한 대응은 어떤 것보다도 지금 중요한 요소로 드러나고 있고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영내에서 쿼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쿼드에는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한국이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그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삼국 공조를 계속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삼각 공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를 했는데 교토 통신이 3일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특별히 이런 얘기를 또 들고 나오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것이 상당히 그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과 이제 협력해서 새로운 그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수립하고 있다 이런 그 상황인데요. 한국이 이제 어떤 입장인지는 대개 알려졌습니다. 협상으로 이제 복귀를 해서 일종의 그 주고받기 그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자 이런 입장인데요. 일본은 그것보다는 좀 강경한 정책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이것을 계속 압박하자 이런 그 정책을 주문하지 않겠냐 이런 그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번 교도통신은 그거보다는 다르다 이런 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 19일 날 미국, 한국, 일본 이제 당국자들이 그 삼국 화상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 그 참석한 그 외무성 국장입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국장이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 협상 재개를 해서 이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 100% 사실인지는 뭐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이제 촉구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국의 그 대북 정책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상당히 그 이 부분 한국과 일본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해 볼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먼저 이 북한 핵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일 이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뭐 1시간가량이나 했다고 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북한 문제를 주로 논의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1시간이면은 짧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예.
이 두 사람의 전화 통화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1월 23일에 이어서 두 번째였는데요. 그 한국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은 서훈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 동향을 공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는 당연히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사고요. 또 네.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 당국자들의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양자관계에서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사안들도 틀림없이 논의됐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고요. 이 북한 문제 외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한연합군사훈련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문제도 있고 또 중국에 공동대응하는 문제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한국과 일본 관계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현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안보실장이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한 시간 네. 가까이 대화를 했다는 것이
네.
그렇고요. 또 이제 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조만간에 대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고 또 공식적인 발표도 없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또 블링컨 국무장관 두 사람이 같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당장 다음 주면은 그 상당히 고위급 차원에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방안도 논의를 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논의를 했는지 정말로 또 있다면 어떤 방안들을 이렇게 꺼내놨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아마 그 북한을 그야말로 그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그런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주로 보도해드린 것이 이제 국무장관 또 뭐 한국의 외교부 장관 또
예.
일본의 그 외무장관 이런 사람들의 이제 동향 그 접촉 이런 것을 주로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사실은 그 장관급 말고도 그 밑에 이제 국장, 과장, 실무자급에서도 미국, 한국 또 미국, 일본 간에 상당히 그 다양한 그 접촉과 그 교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 북한을 그 비핵화하는 그 협상 방안 이것도 아마 그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벌써 지금 그 한 달 이상 그 진행됐기 때문에요. 역시 그 미국, 한국, 일본 간에는 상당한 어쨌든 그 윤곽이 이제 서로 잡혔고 이것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그 청와대 서훈 국장하고 백악관 그 안보 보좌관이 이제 논의를 했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차례로 한국하고 일본으로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문제도 틀림없이 그 논의가 돼서 대북 정책의 공식 그 발표가 나오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 또 하나 뭐 중요한 그 이슈가 이제 군사훈련 문제인데 한국 언론을 보면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이제 8일부터 시작이 된다는데요. 이번 군사훈련 문제도 논의가 됐겠죠?
예, 관측통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것이 6일이긴 하지만
예.
사실 이제 그 바로 임박한 게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8일에 시작된다면
네네.
관련해서 관측통들은 이번 훈련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휘소 연습 형태로 또 대규모 축소된 형태로 시행될 것이고 미국과 한국 군사당국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훈련 개시에 대해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북한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고려에서 나온 것일 텐데요. 이번에 이미 이렇게 이제 훈련이 시작되면은 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이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일정은 어떤지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그 합참본부 이 연합군사훈련에 관여하는 합참본부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훈련 일정에도 좀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서 실제 훈련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아직은 그 공식적인 발표는 없고요. 예년처럼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은 적어도 대규모 훈련의 경우에는 북한의 반발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서 작년까지는 계속 축소된 형태로 또는 취소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네. 한편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고윤주 한국 외교부 북미 국장과 2일 화상통화를 했다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럼 또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마크 네퍼 그 동아태 부차관보하고 이제 한국 외교부의 이제 고윤주 북미 국장이 2일 날 이제 화상회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대체로 그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고위급 교류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냐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아마 그 한국의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금 취임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요. 한국 정부는 지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그 미국과 좀 화상 회의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 대면 회의를 해서 좀 북한 문제의 그 우선순위를 좀 끌어올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그 워싱턴 방문 문제 또 나아가서는 또 한국 그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문제 이런 것이 논의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한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이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서 뭐 혹 추가로 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진 사안이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나가겠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사는 그러면 대북정책 재검토가 언제쯤 완료돼서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냐. 대북정책이 새로운.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인선, 그러니까 대북특별대표가 그 임명될 것인지 그래서 그리고 또 누가 이 자리에 임명될 것인지 아울러서 북한 인권 특사는 이번에는 공석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채워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그런 부분까지는 알려져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또 정책 재검토에 그 완료는 언제가 될지 새로운 내용으로 확인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의 동북아 방역협력체 동참을 촉구했다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문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네, 방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셨는데요. 과연 북한이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참여를 할지 이 점이 가장 궁금하네요.
예, 그 사실 그 보건 의료와 관련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이 관련 협력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 측에 촉구한 것이었고요. 미국도 이미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 코로나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안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 북한은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그 올해 초에 당대회를 통해서는 이런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어떤 북한 측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것이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백신과 관련해서는 또 이 국제기구에 그 지원을 요청했고요. 최근에 코백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의 그 발표를 보면은 북한에도 오는 5월까지 17만 회분의 해당되나요? 그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네.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요. 그런 것을 보면 북한이 이런 그 방역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문제에서 이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는가 이것과 연계돼서 그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 여부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남북한 간에 어떤 막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도 한국에서는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참여 여부하고는 별개로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관심을 또 받고 있는 그 발언 중에 7월에 열릴 도쿄올림픽이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미북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올림픽 같은 그 국제적이고 이제 평화적인 행사를 활용을 해서 이제 북한 핵 문제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보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그 지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3년 전이죠. 그 2018년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이제 그 좋은 경우인데요. 이에 그 평창올림픽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구상을 갖고 있고 여러 차례 미국도 접촉을 하고 이제 일본도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보면은 그 도쿄올림픽 자체가 이제 상당한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도쿄올림픽 자체가 1년이 연기가 됐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면은 도쿄도 지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네.
일정은 7월에 그 계획이 된다 이렇게 공고는 됐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그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지금 의문시되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도쿄 올림픽이 제2의 평창 올림픽이 되려면은 각국 그러니까 한국, 일본, 미국에서 이제 각국 고위 인사들이 이제 모여서 뭐 얘기를 좀 하고 접촉을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 또 행정부가 전부 다 지금 국내 문제에 그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뚜렷한 그 입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제2의 평창올림픽이 된다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긴 한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또 북한은 뭐 앞서서 코로나 뭐 이 바이러스가 뭐 전혀 없다고 했고 또 지금은 또 외부에서 그 지원을 또 받는다고 한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런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할 수 있을는지 이 그 점이 참 궁금하네요.
예, 사실 그 부분은 지금은 너무 앞선 전망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최현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 끝에 올해 7월로 예정돼 있지만 이것 자체도 현재 여러 가지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중이 없이 올림픽을 치른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네. 또 또다시 취소될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할지 여부는 첫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말하자면 추이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 부분 그 사그러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물밑 접촉을 통해서 말하자면 미국과 또는 한국과 이런 말하자면 관계 개선의 어떤 조짐이라 그럴까요? 신호랄까요? 이런 것과도 좀 연계가 돼 있지 않나. 물론 순수하게 그 스포츠 행사라는 차원에서 북한이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그리고 또 미국의 대북 정책, 남한과의 관계 이런 것 부분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활동에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전화 통화를 한 내용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파워 커플이란 말을 아십니까? 부부가 모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거나 영향력이 대단한 경우에 쓰는 말인데요. 미국 역사에서 최초의 파워 커플은 이대 존 애담스 대통령 부부라고 얘기들 합니다. 애담스 대통령의 부인 에비게일 애담스는 남편의 훌륭한 조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여권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대 퍼스트 레이디 에비게일 애담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당신이 보낸 3월 14일과 16일 22일자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당신 소식을 자주 듣지 못한다면 지루하고 우울하기만 한 당신 없는 날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7년 4월 에비게일 애담스는 남편 존 애담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했던 두 사람이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반감을 품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역사학과 우디 홀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존 애담스는 에비게일의 아버지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존 애담스는 변호사였고요. 에비게일의 아버지는 목사였으니까요. 두 사람 다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알고 지냈던 거죠. 흥미로운 점은요. 두 사람이 서로 별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존 애담스는 그 딸인 에비게일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솔직하고 말이 많다면서 싫어했죠. 에비게일 역시 존이 너무 잘난 척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늘 존을 깎아내리면서 놀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존의 경우 스스로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억눌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에비게일이 적격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에비게일은 존의 어떤 면에 끌리게 됐을까요?
에비게일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책을 읽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존 애덤스는 에비게일이 봤을 때 책을 많이 읽고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등 이상형에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초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에비게일은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는데 사실 존 애덤스는 그렇게 인물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비게일이 존의 지적인 면에 끌렸다고 생각합니다.
에비게일 스미스 애덤스는 1744년에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정식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늘 책 읽는 걸 좋아했고요.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작문 실력을 키웠습니다. 에비게일은 20살 나이에 9살 위였던 존 애덤스와 결혼했는데요. 결혼하고 처음 10년 동안에 딸 셋과 아들 셋을 낳았지만 둘째 딸은 3살도 안 돼서 사망했고요. 셋째 딸은 사산했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는 4명입니다. 1775년에 발생한 미국 독립전쟁은 애덤스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에비게일은 두 가지 큰 도전에 부딪혔는데요. 첫째는 남편과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독립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존 애덤스는 계륵회의에 참석하느라 집을 자주 비웠고요. 또 오랫동안 미국 대표로 유럽에 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에비게일 애덤스란 책의 저자인 우디 홀튼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존 애덤스가 처음에 5년 반 이상 집을 떠나 있었고요. 나중에도 여러 차례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었던 덕분에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에비게일에게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이를 가졌을 때 존이 대륙회의에 가고 집에 없었는데요. 임신 후반기에 남편 없이 지내는 걸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아이를 사산했는데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며 자책했죠. 남편이 옆에 없는 걸 너무 속상해해서 태아가 죽은 거라고 말이죠.
당시 대륙회의 대표들 가운데는 아내를 데리고 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비게일은 남편이 없는 동안에 직접 농장을 관리해야 했고요. 아이들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전은 에비게일이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했다는 건데요.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존이 집을 비운 건 결과적으로 아주 잘된 일이었다고 홀튼 교수는 말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봉기를 든 13개 식민주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전쟁 기간에 미국과 프랑스가 교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주 비싼 돈을 주고 프랑스 물건을 샀거든요. 그걸 보고 에비게일이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죠. 당시 영국 해군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 3척 가운데 한 척은 영국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잃게 되는데요. 하지만 3척 가운데 2척만 무사히 들어와도 큰 이윤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1778년에 존 애덤스가 미국 외교관으로 프랑스에 갔는데 거기서 물건을 사서 에비게일에게 보냈습니다. 존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면서 그만두고 싶어 했지만 에비게일은 기꺼이 모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서 말이죠. 실제로 에비게일이 독립전쟁 기간에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뒤인 1784년, 에비게일은 남편과 함께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던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존 애덤스가 영국 주재 미국 공사로 임명되자 함께 영국에 갔는데요. 에비게일은 외교관 부인 역할을 꽤 잘 해냈다고 역사학자 우디 홀튼 교수는 말했습니다.
But he didn't like it one bit. He didn't like all the money.
하지만 외교관 부인 역할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외교관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점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머리를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 하는 것 같은 외교적인 의례도 싫어했죠.
1788년에 애담스 일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789년에 존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선출됐는데요. 에비게일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시간을 매사추세츠 농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797년 존 애담스가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에비게일은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역할을 꽤 잘 해냈지만 그 역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우디 홀튼 교수는 말했습니다.
에비게일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싫어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사 워싱턴의 뒤를 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마사 워싱턴을 좋아했거든요. 늘 비교당했기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도 워싱턴 DC가 아직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아서 진흙투성이었고요. 백악관도 아직 공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에비게일 애담스는 노예제도 때문에 워싱턴 DC를 싫어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1783년에 이미 노예제도를 폐지했는데 워싱턴 DC에서는 아직 노예제도가 허용되고 있었거든요. 에비게일은 노예제도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The reign of Mr. Adams
has hitherto been one continued tempest. 지난 2008년에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텔레비전 연속극 존 애담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에비게일이 남편 존 애담스 대통령을 비난하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글을 읽으면서 남편보다 더 분개하는 장면인데요. 에비게일은 남편 존 애담스에게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은 공식적인 편지나 연설문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에비게일에게 보여주곤 했는데요. 그러니까 에비게일이 애담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겁니다.
HBO 영화를 보면은 에비게일이 늘 존을 진정시키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에비게일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존을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1799년에 미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만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준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에비게일은 남편 애담스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에비게일이 남편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은요, 재정적인 면에 있다고 봅니다. 독립전쟁 기간 중에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남편이 정치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당신이 독립을 선언했다는 얘기를 듣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법을 만들 때 여성을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만약 여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봉기를 일으킬 결심으로 있습니다.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우리를 대표할 사람도 없는 법에 결코 묶이지 않을 겁니다.
네, 1776년 3월 에비게일 애담스는 남편 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 존 애담스는 편지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1818년에 에비게일이 사망하고 30년 뒤에 손자가 에비게일의 편지를 출판하면서 이 같은 편지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역사학과 우디 홀튼 교수는 에비게일 애담스가 19세기 중반 여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에비게일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성을 기억하라라고 한 이 말은요. 당시 남편 존 애담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요. 19세기 중반에 출판돼 나오면서 엘리자베스 스탠튼이나 수잔 앤소니 같은 여권 운동가들을 고무시켰다고 생각합니다. 1848년에 뉴욕 세네카 펄스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한 집회가 처음 열리게 되는데요. 그보다 훨씬 전에 에비게일 애담스가 주장했던 겁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내용이 여성에게도 해당된다고요. 남자들만 평등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이대 존 애담스 대통령의 부인 에비게일 애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스라엘과 코소보가 지난 2020년 9월 미국 백악관의 중재로 상호 인정을 한 데 이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코소보의 멜리사 하라디나즈 스투블라 외무장관과 이스라엘의 가브리엘 카슈케나지 외무장관은 2월 1일 화상회의를 통해 외교관계 수립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Deeper international ties help promote stability, peace, and prosperity in both regions. When our partners are united, the United States is stronger.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제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가져온다며 우리의 파트너들이 힘을 합칠 때 미국은 한층 더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슬림이 다수인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새로 맺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그리고 수단은 지난 2020년 가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어 12월에는 모로코가 몇몇 분야에서의 협력과 가까운 장래의 전면적인 외교관계 수립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추가로 관계를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urge other countries to normalize relations with Israel and will look for other opportunities to expand cooperation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지역에서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의 관계 정상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의 대체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 지역 다른 국가들이 대화와 교류를 위한 다리와 도로를 열길 희망한다며 이런 일련의 노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구체적인 평화 협상 진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